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 주.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신 찬송은 바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였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삶,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만족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아 자매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죠. 무엇을 가져야 만족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얻어야 만족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마음 한쪽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만족이 환경이나 소유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만족이라는 오늘 주제를 찬양을 들으며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네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쉬운 말인데 제 삶에서는 제일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만족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만족을 고백합니다. 바깥의 상황은 어둡고 차갑고 막막한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함께 깊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지하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감옥이라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바울의 만족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네요. 특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삶에서 배우는 거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치우치는 건 만족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에서, 물질에서, 성취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풍부할 때도 만족했고 비천할 때도 만족했습니다. 그의 만족은 상황의 높낮이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만족의 근원이 예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지보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순간을 감사로 바라보면 만족이 조금씩 쌓여갈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나눔이에요. 사실 만족은요,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루의 작은 순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게 맞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쌓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만족함을 얻었는지 생각해보면서 찬양을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붙잡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한 이 고백은 긍정적인 환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족과 평안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죠.
저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됐어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큰 일을 성공시키거나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능력은 그런 세상의 능력보다 더 근원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불평 대신 감사로 선택할 수 있는 힘,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오는 참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더 가지라고 말하고 더 높아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쉬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멈춤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욕심과 염려로 계속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기도할 때 제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예수님만이 내 만족이라는 고백이 제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머릿속의 문장이 아니라 진짜 제 삶 속에서 작게라도 드러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나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하 자매님의 고백을 들으며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죠. 사실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에서 흘러나오는데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면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무언가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겁니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족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진짜 만족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만족을 어떤 것이 충족되는 상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만족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변화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부족한 것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모두가 좋아 보이는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만족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면 평안이 따라오고요. 평안이 따라오면 만족이 따라오고 만족이 따라오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꼭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욱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만족을 이루려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선물로 느껴지네요.
지하자매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북조선의 내 맘 짠 가족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날에도 염려가 많은 순간에도 마음이 지치고 흔들리는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부함 속에서도 만족을 배우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을 배우는 믿음의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과 함께여서 감사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차가운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어오는지요. 네, 그 차가운 바람을 피해서 네, 교회나 집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행복을 누리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내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바람 하나 피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사무엘 형제님의 믿음 귀하십니다.
네. 저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에도 네. 또 북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시점이 되면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더 위에가 추울 텐데 가족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두고 온 자녀들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저 북녘당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온기를 좀 나눠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랑 자매님께서는 이름 그대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부럽네요.
네, 광야학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내용 중 네 번째 주제인 예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네. 다섯 번째 주제 예정은 불변한가,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또 예정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예정의 결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네. 선택, 예정의 결과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고 유기의 결과는 영원 형벌과 관련된 모든 일들,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네, 여기서 구원에 관련된 일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는 것,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의 은사와 사역,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것, 그들의 회심과 믿음, 의롭다 하심, 중생, 선행, 견인, 영광스러운 부활, 영화와 영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의 결과,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일들에는 유기된 자들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 무지몽매, 완고함, 죄 안에서의 견인, 심판의 부활, 영벌의 버려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에 대한 반론이 있었죠. 마귀나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 악행에 대해 마귀나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탓 아니냐. 라는 것이었죠.
네, 결과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결과가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네.
택함은 하나님의 도모하심이지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이므로 마귀나 악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예정에 핑계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의 예정은 불변하느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예정은 불변한 것,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정이나 확정은 불변하시는 변함없으신 분의 일하심이니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당연히 불변, 그러니까 확정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뜻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목적하십니다. 그리고 유기 역시도 예정과 똑같이 불변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구원에 기여하는 모든 수단인 그분의 예정이 참으로 확실하며 견고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닫는 교훈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죠?
확실한 위로를 갖고 영생을 비롯한 신앙의 모든 조목들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교리를 잘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잘 배우고 가슴에 마음에 새길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에서도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예정받은 게 확실해. 내가 선택받은 게 맞아. 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겠죠. 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바른 신앙적 해석이 나올 테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의 예정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결과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지식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임을 알고 믿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영생을 믿어야 하니까 택함 받았는지에 관한 지식은 후천적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의 교리를 믿고 생각할 때는 항상 교회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예정, 선택을 생각할 때 다른 이들 역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러길 소망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각 개인의 선택 여부에 관한 분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되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에 대해 무엇을, 특히 유기를 확실하게 결정, 그러니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회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54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유리문답 제54문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53문의 내용 중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일곱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의 일원일까요? 또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교회의 일원이 아닐까요?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죠. 로마서 8장 9절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택함 받은 자들이 언제나 교회의 일원인 것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다만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중생, 새로 태어난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네요.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한 것을 보니 이 말씀 역시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심하기 전에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그래요. 예정과 선택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지만
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제 각자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서 그 속에서 살다가 죽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정 선택이 그분의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나지 않았죠.
네.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일찍 교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그리고 43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겠죠.
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한편의 강도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용들은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해서 언제나 처음부터 교회에 속해 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나 교회 안에 있게 될 자들이 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8장 10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의 일원이었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않다. 네. 자, 선택된 자들이 이렇다면 유기된 자들은 어떨까요?
유기된 자들도 항상 교회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개중에는 교회에서 나가기도 하고 또 가시적 교회 일원이 되기도 하지만 후에 거기서 떠나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기된 자들이라고 교회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거나 교회를 모르거나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9절, 사도행전 20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지금 읽은 말씀들을 보니까 어때요? 분명 유기된 자들이죠. 유기된 자들이긴 하나 그들도 한때는 교회에 속해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일곱 번째 주제,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의 일원이고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교회의 일원이 아니냐, 둘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니까 역시 택한 자들이나 혹은 유기된 자들에 대해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에 대한 반론이 있거든요. 사무령진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믿는 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일원이다. 그런데 택함받는 자들은 모두 믿는다. 구원받는 자, 택함받는 자, 믿는 자가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일원이다입니다.
네. 택함받은 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네요. 뭐 단어의 의미에 대한 문제 같아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믿는 자. 이 세 가지 말들 모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믿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이고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자들이며 구원받을 자들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조금 복잡하죠.
네.
아무튼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믿는 자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긴 하나 시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택함 받았지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때가 있겠죠?
네.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택함 받은 자도 있겠지만 또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네.
택함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언제나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주장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말하느냐에 따라 언제나 교회의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제 반론이 있거든요. 사랑자매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그의 양들이라 부르셨다.
네.
그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모아질 교회의 일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 다른 양들은 전체의 양떼에는 속하는 자들일 것이다.
네. 하나님의 역사심과 보살피심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때에도 양들이었죠.
네.
그의 작정의 성취에 관해서는 아직 양들이 아닙니다. 뭐 말하자면 택함 받은 자들이 항상 교회의 일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는 반드시 택함 받았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자들이 반드시 금생에서 영생을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유기된 자들 역시 한동안 가시적 교회의 인원들일 수 있고 언제나 교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물론 그들은 절대로 진정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고요. 또 불가직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네.
잠깐 들어와 있을 수는 있으나 불가시적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과는 항상 이 교회가 거리가 멀죠.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주제,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의 일원이냐, 또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교회의 일원이 아니냐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이게 결론이고요. 여덟 번째 주제, 택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타락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기된 자들이 항상 교회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떨 것 같나요, 사무엘 형제님?
이것은 얼마 전에 배웠던 선택의 불변함이나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성도의 견인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택함 받은 자들은 성도의 교회에 일단 진정으로 속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은 택함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은 그들이 배도의 상태 속에 계속 있지 않고 결국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훌륭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있어요.
네.
잠시 또 어느 정도 그러나 완전히 최종적으로 떠나가는 일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네.
성경이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유기된 자들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유기된 자들과 외식자들은 결국 교회에서 떠나가며 갖가지 은사들을 받고서도 그들이 갖고 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네, 유기된 자들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택된 자들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유기된 자들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교회에 있을 수 없다.
네.
여덟째 주제에 대한 반론이 있네요, 사무엘 형제님.
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나 베드로 등과 같이 성도들도 죄 가운데 타락하기도 한다입니다.
목사님, 이건 네. 저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사랑자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도 타락했으나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비록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타락을 시인했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중단했을 때에도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네.
다윗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다윗 역시 타락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서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의 믿음이 일시적으로 잠자기는 했으나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앞의 반론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뭘까요? 예, 성도는 절대로 완전히 타락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식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결국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락하고요. 그 후에는 절대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택한 자들의 수에 속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이 결국 교회로부터 완전히 타락한다 해도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째 주제에 택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타락할 수 있느냐, 또한 유기된 자들이 항상 교회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느냐를 마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교리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교리의 용도는 무엇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 교리, 하나님의 영원 예정 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 또 목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사랑자매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교리의 목적, 또 다른 목적은
네.
우리가 확실하고도 분명한 위로를 얻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의심이 없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이 위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 사모 형제님도 훌륭하십니다. 예정과 선택, 이 교리의 용도, 말하자면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사모 형제님이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분에게 갚음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받은 것이 있다면 구원이겠죠. 결국 예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 목적이 있다면 정말 너무 큰 위로다. 나 같은 자가 예정과 선택을 받았다니. 그렇게 여러 상황 중에도 이 예정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택한 자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이 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네.
네. 나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은 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너무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 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아멘.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정과 선택인데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에 살아있는 이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혹시라도 잠깐 베드로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도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3문을 다 했네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55문 성도의 교제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니면 그동안 이제 살펴본 것들에 관해 나눠볼 것이 있으면 우리 사랑자매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교리가 분명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나를 굳건하게 잡으시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니 내가 분명히 그 나라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또 내 자신에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걸어서 이 차를 수리하는 곳까지 끌고 가는 차, 견인차라고 하거든요.
네.
견인차를 불렀죠. 그랬더니 저는 못 가는데 그 차가 끌고서 잘 가더라고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관련해 성도의 견인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네.
천국에 나 혼자 열심히 잘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러나 그 안을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그 견인차처럼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예전과 또 육에 대한 교리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향 땅에서 그렇게 당에 충성하고 뭐 조선소년단원에 입당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뭐 정치적 영생,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죽음이 닥쳤을 때 좀만 국경을 넘어서도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소용도 없고 어디에 이름을 내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그것이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인생 가운데 닥쳐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청교도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분들의 그 내용 기록을 보면서 좀 약간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을 죽이던 자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우리 고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신자들의 그 뿌리 깊은 영성과 신앙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